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사무엘기 상입니다.
27장 새벽이 되어 모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돈 30개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나는 당신들에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도록 넘겨주었소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것은 당신 책임이요? 라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 안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떨어진 은돈을 주워들고 이 돈은 사람을 죽게 한 피값이요. 성전의 헌금궤에 넣을 수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의논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이라 불리는 땅을 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은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 밭을 아직도 피의 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입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목숨값으로 준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이다.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소 당신이 말한 대로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죄를 고발할 때 예수께서는 조용히 계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저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는 이 증언이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해마다 유월절 기간에는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죄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라바였다. 빌라도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자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쪽지를 보내왔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사람의 일에 얽혀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치게 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기 바라바와 예수가 있소. 당신들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사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물었다. 왜 그를 죽이려고 하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소? 그러나 사람들은 더 크게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오게 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죄가 없소. 그의 죽음은 당신들의 책임이요. 사람들이 모두 대답하였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군인들에게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군인들에게 넘겼다.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관저로 데리고 갔다. 군인들은 모두 예수의 둘레에 모였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 가지로 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예수의 오른손에 쥐어주었다. 군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떠들며 놀렸다. 군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예수의 손에서 갈대지팡이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그들은 예수를 놀리고 나서 예수께 입혔던 주홍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에 이르렀다.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다. 예수께서는 포도주를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예수의 옷을 가질 사람을 정하였다. 군인들은 그곳에 앉아서 예수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예수의 머리 위에 예수의 제목을 적은 팻말을 달았다. 거기에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두 사람의 강도가 예수와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의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내저으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너는 성전을 헐어내린 뒤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목숨을 구해보아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놀렸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했으면서 막상 자기 목숨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그렇게만 하면 우리도 그를 믿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면 그를 구하시지 않겠는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께 욕을 퍼부었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재빨리 달려가서 겟솜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막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시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은 그대로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는가 보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두 폭으로 나누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깨어졌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사람의 백성이 살아나 무덤에서 나왔다. 예수께서 부활한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인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말하였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많은 여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의 시중을 들며 여기까지 따라왔던 여자들이었다. 막달라의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다. 그날 저녁에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루살렘에 왔다. 요셉은 아리마데라는 마을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죽음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을 요셉에게 내주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죽음을 가져다가 깨끗하고 고운 배로 쌌다. 요셉은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죽음을 모셨다. 그러고 나서 큰 돌을 굴려 무덤 어귀를 막고 돌아갔다. 그때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날은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 날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하였다. 총독 각하, 그 거짓말쟁이는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지날 때까지 무덤을 잘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훔쳐가고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덤을 잘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돌에 도장을 찍어 봉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무엘기상 제23장.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은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등취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래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십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래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래야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살라하마느곳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엔게데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렸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손으로 그분을 때렸다. 다시 한번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를 당신들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그를 고소할 근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리려는 것이요. 예수께서 가시나무 왕관을 쓰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 그 사람이 있소. 높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경비병들은 그분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이 그를 데려다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했소.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예정된 고난의 길은 점점 죽음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철저하게 불법에 의해 착각한
마귀 사탄의 음흉한 웃음소리와 함께 사망의 골짜기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심을 봅니다.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죽일 수 없는 분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선언하고 강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인류구원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불성실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의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어질 수밖에 없음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은 죄 없는 그것도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도의 무죄를 확인하여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 놓아주자고 설득해보는 빌라도와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유대인들의 아우성이 빌라도의 관정에 시끄럽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중심으로 무지한 군인들의 희롱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기도를 군인들에게 내주어 채찍질 당하시게 하는데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은 먼저 철없는 군인들에게 조롱과 채찍을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이나 27장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4절에도 나타나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1절 했는데 당시 가죽 채찍을 쳐서 당기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참혹한 형벌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의 죄수에게 가하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계산일 수도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소리 질러대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참혹한 채찍형을 가함으로써 이런 참상을 당하시는 예수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연민과 동정심을 일으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 잔인한 십자가로 내몰아 가려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빌라도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어렵게 만들고 힘겹게 하는 피지배국의 문제거리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채찍질은 결코 옳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2절입니다. 금으로 된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눌러 씌우면 머리뼈에까지 박혀 피를 흘리는 잔혹한 모습은 생각만 해도 섬뜩하지만 군인들은 이런 일을 장난처럼 해대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개념이 없는 사람들임을 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3절인데 빌라도의 관정 아니라는 데서 이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임에 틀림이 없고 불신의 군인들은 역시 피지배국의 종교 지도자라는 이유에서 더욱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것을 자신들의 승리의 모습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에 가서 즉 얼굴 앞에 다가가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극에 달하는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손으로 때리다라는 표현은 손바닥으로 철석 소리가 나게 뺨을 치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으로 때리는 것보다도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예수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이방 충독에게 죽여달라는 함성을 들으시면서 사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나 이해관계도 없는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사람으로도 받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시는 이유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나 자신의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받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아프게 눌러 쓰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이미 피를 흘릴 대로 흘리고 바라만 보아도 진저리 처지는 처참한 모습.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당하시는 주님이야 얼마나 힘겨우셨을까 생각됩니다. 이사야는 이미 영 안으로 그것을 보고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빌라도의 두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이미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8장 38절 하반절에 했던 빌라도는 다시 죽여달라고 정신없이 소리치는 유대 군중들을 향하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매질을 해서 바라보기에도 힘들게까지 채찍질을 하였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4절 상반절인데 빌라도 총독은 머리에 눌러 쓰신 가시관에서는 붉은 피가 낭자하고 채찍을 맞은 몸에서도 움직일 때마다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의 예수님을 유대 군중들에게 다시 끌고 나와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숨을 죽이고 소리를 멈췄을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것을 기대하고 죄를 찾지도 못한 예수도에게 이런 모습을 한 이 사람을 저들 앞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4절 하반절에는 말이 모순된 것은 죄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가시멸관이나 채찍질을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군인들로부터 당한 모습 그대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 군중에게 그대로 보이는 요한사도의 서술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5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교를 앞에 세우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5절 하반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앞에 18장 30절에 라거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는 18장 31절에 라고 죽이려 한 이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본디오 빌라도는 몰랐지만 온 인류의 저주스러운 죄를 홀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사람을 보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적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표현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6절의 선언에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는 단순히 너희들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람이라는 단순한 의미였지만 이 사람을 보라는 선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자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빌라도의 이 사람을 보라는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기보다는 오늘 믿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며 초라한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목표로서의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사악함입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계산이나 생각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는 통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6절 상반절인데 빌라도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가고 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여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보이면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혼자만의 계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범죄로 죽게 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여 살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들의 본분인데 이들의 입에서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저들의 역할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에 기가 질린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6절 상반절에 저들이 형을 집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도리에 맞지 않은 저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6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적어도 빌라도의 최소한의 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판단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놓아야 하였습니다. 이런 당연한 사실 앞에서도 왜 빌라도는 그러지 못했을까? 세상에서의 실리적인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보다는 자신의 형편이 먼저임을 여기서도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7절 상반절에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본보기로 돌을 던져 죽이게 되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이다. 7절 하반절에 라는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익숙해진 나머지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and, Author, Session 10, Mary and Martha, 2.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열 번째 시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잔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In this session, we are going to complete our two-part series about sisters Mary and Martha, who were good friends of Jesus, along with their brother Lazarus, who Jesus raised from the dead.
여기서 우리는 두 번에 걸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의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Last time, we learned about how faithful Mary and Martha both were to the Lord. They loved Jesus very much, but served him in different ways.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신실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지만 그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Martha was a servant who loved to have people in her home. She had the gift of hospitality. She had to learn from Jesus in Luke 10 that she must be humble in her service and not proud.
마르다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기를 즐겨하는 섬기는 은사를 가진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Mary had the gift of learning and served Jesus through her intense desire to be in his presence. She was gentle.
마리아는 배우는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앉아 열심히 배우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했습니다.
We learn two things of great value in God's kingdom from these disciples of Jesus, service and devotion.
예수님의 이 두 제자에게서 우리는 정말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것은 섬김과 헌신입니다.
6 days before Passover festival in April, just before Jesus would be arrested and killed, a dinner was held for him in Bethany.
때는 유월절 엿새 전인 사흘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베다니에서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Martha served the food, for that was her best talent, it seems. Lazarus was there eating with Jesus.
마르다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음식을 대접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Mary had a pint of pure nard, a type of very expensive perfume. She poured it on Jesus' feet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as an act of worship.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인 나드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Judas Iscariot, the disciple who would betray Jesus, became angry and spoke out at Mary.
가련 유다는 곧 예수를 배신할 사람인데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John 12:5 reads, That perfume was worth a full year's pay. It should have been sold and the money should have been given to the poor people.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건 하였기 때문이다.
Jesus answered, Don't stop her. It was right for her to save this perfume for today, the day for me to be prepared for burial. You will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Mary understood that Jesus' life had great meaning and his time on earth was short. He often spoke of his death and she spent a large amount of time listening to his teaching.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애가 큰 의미가 있었고 이제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끔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오랫동안 그의 교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The sisters and their brother no doubt were also familiar with the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They had been awaiting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now he was with them.
그 두 자매와 그들의 오라버니는 틀림없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Mary may have shared a trait with Jesus' own mother, thinking about things in her heart, keeping all Jesus said, and then knowing that now time was growing short to be with their Lord.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성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이 거의 다 끝나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The following verses were read at the time of Mary and Martha, just as we read them today. They could hold on to these verses to praise and worship God, and they were devoted to Him.
오늘날 우리가 읽는 다음 성경 구절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당시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Psalm 46:10 reads,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Psalm 107:1 says, Praise the Lord because he is good. His faithful love will last forever.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Martha learned to lay aside a prideful heart as she served the Lord in her belief. Mary continued in her devotion.
마르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 역시 주님께 헌신을 계속했습니다.
What we must remember in learning about the famous sisters is this. Learning from God, about God, and then letting God change us should always be the first thing we do.
잘 알려진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Then our hearts will be in the right place to serve other people with joyful hearts full of praise to our Father in heaven.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as we learn about another Mary, Mary Magdalene.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